VOA 세계뉴스입니다.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가 어제 북한으로부터 추방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오늘 새벽 군용기편으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합동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CNN 방송이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미군 고위 관리는 어제 스웨덴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북중 국경을 넘은 킹 이병의 신병을 중국 단둥에서 확보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항공편으로 중국 선양으로 이동한 뒤 한국 오산의 미 공군기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킹 이병이 귀국길에 오른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는 가족들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습니다. 이후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월북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예비후보 7명이 어젯밤 두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비후보들은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 주최로 캘리포니아주 소재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 경제, 이민 정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2위를 유지해온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교육과 고용 등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 데 대해 그는 오늘 밤 이 무대에 섰어야 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부채 7조 8천억 달러가 추가됐으며 이는 현재 물가 상승의 발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중국 앱 틱톡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틱톡은 가장 위험한 소셜미디어 중 하나라며 라마스와미 후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의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전기 자동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국이 경제적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8차 집단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등 세계경제 전반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경제와 무역 문제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경제와 무역 문제로 정치화, 무기화하고 확장하는 것에 반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WTO의 개혁과 개방적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첫 잠수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 2016년 총통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총 8척의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잠수함인 하이쿤함을 이날 선보였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 가오슝 공장에서 진행된 공개 행사에서 과거에는 잠수함이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하이쿤함이 타이완 해군의 비대칭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타이완의 자주 국방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쿤함은 약 40%가 타이완 국내에서 제작된 부품을 사용했다고 타이완 잠수함 건조를 주도한 타이완 업체는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타이완섬 인근에서 거의 매일 군사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타이완은 이 같은 잠수함 프로그램을 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으로 여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임무를 시작할 예정인 하이쿤함은 대당 가격이 약 15억 3천만 달러로 미 로키드 마틴사의 전투체계와 미국산 마크 48 중어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나고르노카라바흐를 탈출해 아르메니아에 입국한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오늘 현재 6만 5천여 명에 달했다고 아르메니아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트래비스 킹 이병의 귀환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재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not want to speculate on any motivations on the North Korean side, and I don't know that.
한편 킹 이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 애써준 미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마지막 날, 한국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 돌린 북한 측 발언을 근거 없고 비논리적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1도, 낮 최고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귀환이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논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면서 스웨덴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송환을 대가로 북한에 양보한 게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트래비스 킹 이병의 귀환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재개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 귀환의 외교적 의미와 북한의 의도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 측의 동기를 추측하고 싶지 않고 이번 사안을 외교 관계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습니다.
So I would not want to speculate on any motivations on the North Korean side, and I don't know that I would.
이어 물론 우리는 그를 인계받은 것을 기쁘게 여긴다며 우리는 스웨덴 정부가 킹 이병의 미국 귀환을 돕기 위해 미국의 이익 보호국으로서 노력한 점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거듭된 접촉 시도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상기시켰습니다.
I will restate as I've said from this podium before as we have said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이전에 이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환영하지만 그들이 이를 항상 거부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도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접근을 거부했다며 북한은 스웨덴과만 대화했고 스웨덴이 이를 미국에 전달하는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이송 협상을 도왔다며 이것이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돌파구의 신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7일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그러나 약 70일 만인 이날 북한의 추방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신병이 인계된 것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단둥으로 이송된 킹 이병의 신병을 인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킹 이병은 국무부 전용기로 중국 선양을 거쳐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로 옮겨졌으며 다시 오산에서 미국 국방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와 더불어 중국 정부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oday he was transported to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here he was met by our ambassado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icholas Burns.
다만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며 대신 그들의 역할은 경유지를 제공하고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이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did not play a role as a mediator, but their role in providing transit or in facilitating transit is one.
또한 우리는 항상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도 이날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이 킹 이병 이송 과정에만 관여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리는 관련 질문에 킹 이병은 중국 당국자와 북한 국경을 넘었고 중국은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서 그 외 다른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킹 이병의 송환을 대가로 북한에 양보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은 간단하다며 어떤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초점은 킹 이병의 건강과 더불어 그가 가족과 재회하기 전 모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킹 이병 송환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 관리들이 북한으로부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인계받았다며 킹 이병의 안녕을 염려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관계 부처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 스웨덴 정부와 트래비스 킹 이병의 통행을 용이하게 해준 중국 정부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공식 확인하고 킹 이병을 미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육군과 주한미군, 국방부, 국무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웨덴과 중국 정부의 도움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무단 월북 미군 병사를 추방한 것은 억류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월북 미군이 송환되면 군사법정에서 중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거나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전격적인 무단 월북 미군 추방 조치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에 북한의 전격 추방 조치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과거 북한이 다른 미국인 억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왔던 대응 방식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I'm shocked. Yeah, that isn't the way the North Koreans would normally react. And I have no idea.
킹 전 특사는 과거 북한은 미국인들을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로 삼거나 금전을 비롯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억류하려 노력해 왔으며 한 번 억류하면 최대한 장기간 붙잡고 있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스스로 무단 입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장기간 억류할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추방을 결정한 것은 그가 북한에 도움이 될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병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이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을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북한은 킹 이병을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realized that they could not extract any benefits from continuing to hold him. I think they extracted all the
특히 북한이 지난 8월 킹 이병의 월북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그가 미군 내 인종 차별을 겪어 반감을 품고 월북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킹 이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선전 가치는 다 뽑아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고급 정부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병 출신이라는 점과 이미 미군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월북했다는 점에서 그를 계속 억류해서 얻는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북한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에 나섰던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 같은 관점에서 킹 이병의 조기 석방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월북한 킹 이병의 상황은 과거 미국 시민이 안타깝게 억류된 상황과는 명백히 다르며 바로 이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북한과의 송환 협상에서 우위에 서게 했다는 진단입니다.
King was not detained. He voluntarily fled to North Korea.
세이모 조정관은 미국은 킹 이병의 석방 조건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착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킹 이병의 귀환을 대가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킹 이병의 송환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관여에 기여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is was just a one-off event and it's hard to see any larger meaning or significance to it. I don't think it has any impact one way or the other.
미첼리스 전 실장은 이번 석방은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며 큰 의미나 중요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만나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으며 석방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조건 없는 대북 관여라는 변화를 북한에 선물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외교적 관여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북 관계가 해빙 무드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도 27일 킹 이병의 귀환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재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외교 관계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북한이 킹 이병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소통 채널의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셈법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ve tried that on many occasions. I know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we were talking quite seriously about providing some humanitarian assistance.
킹 전 특사는 과거 자신이 북한 인권 특사로 재직할 당시 북한과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 제공 논의를 했으며 이에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지원 의향이 있다면 북한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 관심의 표시가 있었을 수 있으며 킹 이병 송환은 그들이 그 관심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킹 이병이 송환될 경우 다른 미국인 억류자들과 달리 따뜻한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킹 이병이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으로 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적국인 북한으로 자진해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My understanding from the reporting was that he was facing military justice for offenses.
미첼리스 전 실장은 킹 이병이 월북하기 전에 이미 과거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군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더해 군인 신분으로 무단 월북한 것에 대한 범죄 혐의가 징계 절차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은 상당한 공경에 처해 있으며 군사법원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뛰어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를 해치고 외교력을 낭비하게 한 위중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월북 미군의 신병을 미국에 인계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일이 오토 원비어 사건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에서 풀려난 데 대해 초당적으로 미 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맡겨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의원은 27일 VOA 기자와 만나 킹 이병의 신병이 미국 측에 인계된 것과 관련해 모든 정황을 알진 못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가 집으로 와 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 don't know all the circumstances of.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의 제크 머클리 민주당 의원도 킹 이병 문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국무부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it's a very unusual event that I know our State Department is deeply attuned to.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무부에 맡기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킹 이병의 문제에 대해 과거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억류된 뒤 송환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는 매우 다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I mean, this is a case of a young man who is in trouble.
라운즈 의원은 이 사건은 문제가 있는 한 젊은이의 사건이라며 그는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결심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그런 유형의 행동을 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을 풀어준 북한 정부에 굳이 감사함을 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No, I don't think there's any need for us to.
라운즈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킹 이병의 상태를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원 의장 대행이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척그리슬리 의원도 킹이병이 애초에 군대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월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ought about it, except the impact of his going there the first place, violating his contract.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킹이병이 떠난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킹이병을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킹이병을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킹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하며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 스웨덴 정부와 킹이병의 통행을 용이하게 해준 중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킹이병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겨냥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이 월북 미군 귀환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웨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에 관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무단 월북한 미군의 귀환에 도움을 준 스웨덴이 트래비스 킹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공보실은 27일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귀환 과정에 도움을 준 스웨덴에 감사를 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스웨덴이 북한의 미국 이익대표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에서 미국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웨덴 외무부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 내에서 미국 국적자에게 영사지원 업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관리들이 북한으로부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인계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 스웨덴 정부와 킹 이병의 통행을 용이하게 해준 중국 정부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스웨덴은 2년 후인 1975년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며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될 때마다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베 씨가 2년 뒤 풀려나기 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은 당시 BOA에 억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스웨덴 대사관의 억류 문제는 중요한 의제이고 거의 매일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가 북한에 억류되자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당국의 전 씨에 대한 영사 접근을 요청해 6차례 면담하고 그 결과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9년 3월 미국인 여기자 유나리, 노라리 씨의 억류 당시에도 석방될 때까지 스웨덴 대사가 이들을 4차례 직접 만났고 2010년 아이잘론 곰주 씨가 북한에 붙잡혔을 때에도 스웨덴 대사관 측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그를 면담하고 석방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바르보 엘름 당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백지 수표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 진단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27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중국이 북러의 밀착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사일러 전 분석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 정부에서 42년 이상 정보 담당관, 정책 입안자, 협상가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오셨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모두 고위직을 맡으셨는데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You know, I thought a lot about this assertion and I really don't understand upon what it's based as though there were some other policy
그 주장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행정부가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면 북러 관계가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푸틴 옹호론자들은 푸틴과 러시아가 하는 모든 나쁜 일에 대한 책임을 바이든 정부에 돌리죠. 또 북한과 김정은이 오직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서 김정은이 푸틴과 밀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계속 손을 내미는 것은 북한이고 미국이 거부했다는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성적표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비평가들은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만 밝히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이며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Without getting into all the details of the approaches that we've made, we have actively pursued North Korea. I think Pyongyang's if you look at the development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북 1차, 2차 정상회담과 그 이전의 협상들을 보면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미한 동맹을 깨뜨리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으로선 재고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을 김정은이 스스로 중단시켰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미국과 관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북 간 마지막 실질적인 협상은 2차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장대로 영변이 제재 해제와 맞바꿀 만큼 중요합니까?
Well, certainly it was a missed opportunity for Kim Jong-un. It's not the first missed opportunity. During his own reign, we had the Leyte understanding and the opportunity for a fundamental shift in the USDPRK relationship. Following the assumption, his assumption
확실히 김정은이 기회를 놓쳤고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는 2.9 합의를 비롯해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거듭 노력했지만 김정은은 이러한 기회들을 매번 거부할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북한의 핵 능력 전체 범위를 다루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플루토늄 프로그램, 무기화 프로그램 등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노이에서 너무 성급하게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바이든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장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정은의 목적 중 하나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치가 있을까요? 만나서 뭘 얘기합니까?
You know, one thing that's clear is there's no magical fruit that comes just from sitting down and talking. Diplomats like talking to create.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앉아서 대화만 한다고 해서 마법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혹은 서해 위성발사장 등을 해체하는 소위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또 제재 완화나 해제는 대화 복귀 가능성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유형의 회담은 입장료가 잠재적인 이득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동시에 잠재적인 비용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러 연대로부터 중국을 분리하려는 것입니까? 그 맥락에서 미국이 한일 중 정상회담을 지지합니까?
There's always a benefit toward in the realm of China taking a more active stance.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수정하고 중재하며 제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만나고 중국과 대화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말 한일 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중국은 북러 관계 진전이 동북아를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 일본, 미국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진전은 매우 환영합니다. 이러한 한일 중 협력은 중국을 계속 관여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동북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을 넘긴다면 미국이 이를 즉각 알 수 있을까요? 또 그러한 엄청난 사태를 미국이 용인할까요?
Well, I think those are either rhetorical questions or questions for which we already know the answers. Of course, we will know, and of course, we will condemn. And I think this was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난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북러가 각각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기타 고위 관리들의 후속 성명을 보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BM 재진입 기술은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비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기술 이전을 막지 않을까요?
Well, I hate to get in the realm of the hypothetical, and you know, it's not quite clear indeed what Russia is contemplating.
가상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모욕적이죠.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서방 자유주의 진영에 맞서는 것이라며 제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에 백지수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량, 연료, 항공기와 위성 부품을 지원하고 위성 발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겠죠. 북한의 재진입 기술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미국 본토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돕는 것은 푸틴이 현재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각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를 견딜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고립주의 대통령이, 한국에는 미중 사이 균형자를 자임하는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는데요.
Well, you know, th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tatements in the spirit
세 나라에서 국내 정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에 대한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이 한국, 일본 정부 동료들과 실무 수준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력이 자체적인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기존의 합의를 바꾸거나 훼손하려고 할 때에도 실무 수준에서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성입니다. 또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는 점이 변하지 않으며 북한이 미한일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결정이 아닌 현실이죠. 따라서 협력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3국의 근본적인 협력 기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7년 화염과 분노, 코피 작전이 거론될 때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한반도가 전쟁 직전이었습니까? 1994년 미국이 영변에 대한 타격을 고려했을 때보다 위험했나요?
Well, you know, this is where I'm first of all thankful that I was in Korea my latest tour from 2016 to 2020.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들도 익숙한 것들도 봤죠. 2017년에는 제가 한국에 처음 갔던 1982년의 긴장 고조 상황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팀스피릿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됐고 북한의 자체 군사훈련도 절정에 달했죠. 저는 2017년에 김정은이 외교로 방향을 선회해 반복적 미사일 발사를 통해 누적되는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들과 저는 한국에 있던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고 군사적 충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미국의 지인들로부터 왜 한국을 떠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던 저희들은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들은 자서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북한을 타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주한미군 가족 철수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는 겁니까?
From a military perspective, you know, commanders have a real obligation to plan and be prepared.
특히 군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지휘관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진정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상황은 총사령관이 결정을 내렸는데 밑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실행할 준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논의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존 볼튼은 당시 물리적으로 또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훨씬 가까웠죠. 제 입장에서는 북한의 행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충돌 상황에 동반되는 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 길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제게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점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죠.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의 옵션 안에 들어있다고 봐도 되죠?
At the core of U.S. policy is a desire that North Korea's behavior would change. And
미국 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국 정책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선택한 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행동하도록 만들 방법들이 있고 그것은 외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외교를 통한 한반도 긴장의 평화적 해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그 문을 통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계속 준비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들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출구 전략을 일관되게 제안해왔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 미국 정책의 중심입니다.
2014년 미 군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한 사람이 사일러 분석관이셨습니까?
You know, I don't think it really matters whether I was that person or not. You know, the larger question we need to ask really is has United States
제가 그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시기에 대화하고 있는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려와 필요에 민감하며 북한도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는 가능한 외교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병을 북한이 추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할까요?
On the one hand, this remains very sensitive because it's a development in progress, as you noted. I personally am not surprised that the DPRK.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북한 입국을 인정하고 제3국 석방이 가능하다고 밝힌 초기 성명은 그 당시 북한이 그를 오래 억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예상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어나는 일은 엄밀히 말해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석방된 모든 억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건강하고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군사적 조치 측면에서 다음 단계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으로부터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과 대북, 대중국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마지막 날, 남북한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언급한 북한의 주장을 근거 없고 비논리적이라고 일축했고 북한은 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막을 내린 26일 한국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 돌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상진 차석 대사는 이날 반박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근거 없고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 is repeated, groundless, illogical, and absurd allegations targeted at Republic Korea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앞서 김성 대사는 이날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로 지칭하면서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김 차석 대사는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은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실시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언제든지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개적으로 핵 선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이 반박권을 사용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앞서 김성 대사가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At the present, due to increasingly undisguised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confrontational mania of the ROK ruling force,
김 서기관은 또 미한 양국이 확장 억제 제공을 구실로 핵 항공모함, 잠수함, 핵 전략 폭격기 등 각종 핵 자산을 동원해 침략적 성격의 합동 군사훈련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 협의체를 가동하고 40년 만에 전략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면서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배치와 미한 합동훈련을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이자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서기관은 일본에 대해 핵 오염수 방류는 핵 재앙을 불러올 반인류적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원전 처리수라면 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반박권을 사용하며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해수와 수산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등 핵종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oncentration of nuclide including tritium in seawater and marine products.
또 앞으로도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국가가 추구할 기본 방향으로 헌법에 맹시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신냉전 구도를 10분 활용해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의지도 노골화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일과 27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백히 규제한 것은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의 실전 대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공표한 데 이어 사실상 핵무력 발전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핵폭이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미한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화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헌법상 국가가 추구할 기본 방향으로 규정한 것은 비핵화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대내외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아예 거론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더 이상 시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실상 쐐기를 막는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적으로는 이후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어도 핵무기를 흥정이나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 것과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자원 집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정권이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부르는 핵무력 강화 정책에 대한 내부의 시비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데 과연 핵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내부적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건 우리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해서 가는 거고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지 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서 딴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제 내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김 위원장은 또 연설에서 현 국제정세를 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외교적으로는 반미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 핵협의그룹 가동, 합동 군사연습 재개,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로의 상시 배치 수준 전개, 그리고 미한일 안보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언급하며 공화국에 대한 핵 전쟁 위협이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외교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반미 국가와의 연대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이미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쿠바라든지 베트남, 라오스, 공산권 이런 국가의 연대를 이제 강화해 왔고 결정적인 계기가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북한판 가치 연대를 하고 있다. 북한판 가치 연대가 북러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은 또 이번 회의에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상황에서 위성과 로켓의 개발과 발사를 책임지는 조직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위성 발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항공기 제작 관련 별도 조직이 없었던 북한이 위성 개발은 물론 항공기 개발까지 포괄한 조직을 만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우주와 항공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러시아와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 조치로 향후 러시아로부터 항공기 기술을 지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아 경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덕훈 내각 총리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내각 총리는 지난달 말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재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들었지만 최근 농업 현지 지도 등 여러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경우 선대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이 신임해온 인물들에 대해 일시적인 징계는 내리지만 아주 내치지는 않는 인사 스타일을 보여왔다며 인재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당정군의 핵심 요직에 들어간 인물들이 보면 집권 초기부터 인정을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지금 데리고 가는 그건데 일각에서는 뭐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켠에서 보면 통치 방식에서 인재풀이 좀 좁다는 이런 것들이 반응할 수가 있겠거든요.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내각의 책임자 색출과 당적, 법적 처벌을 언급한 만큼 비공개로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내각 총리에 대해서도 경제 부문에 대한 연말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 문책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한국헌법에 모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몰스단 리벌티대학 법대학장은 27일 VOA에 한국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정보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사실상 막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한국 헌법에 모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단전 대사는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유라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가 번성하기 위해선 북한에 정보를 보내려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Freedom of speech is a critical freedom to support and undergird a healthy.
단전 대사는 또 북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을 핍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정보를 차단하는 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실수였다며 한국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다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등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보내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 2만 2천 달러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 전으로 국내외에서 큰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전 대사를 비롯해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공동의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며 한국 헌재의 조치는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과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VOA에 한국 헌재의 결정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국경을 초월해 평화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해석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사회로부터 폭력에 위협아래 사실상 김정은의 여동생 지시에 따라 나온 광범위하고 모호한 검열법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어렵게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의회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우려에 개최했던 청문회 패널로 참석했던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국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주의를 위해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you know, South Korea is a democracy. People have to have free speech in order to have a democracy.
창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볼 때 대북전단 금지법은 사람들이 북한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제한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중요하고 분명히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다른 국제법률 전문가들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보낸 공개 소환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모호한 표현은 시민사회단체와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 바 있습니다. 과거 미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입법 활동에 관여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건 한국의 성숙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it's a reflection of South Korean maturity that this is becoming an issue.
킹 전 특사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강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자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헌재 이번 결정으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유입과 지원 활동을 대폭 늘려 북한 주민들이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몰스단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 풍선이든 태블릿이든 어떤 수단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정보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floodgates should be opened for true information to flow into North Korea in every possible means.
단 전 대사는 또 미국 국무부도 이미 입법적으로 통과된 내용을 더 많이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팔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8년 9월 28일 제263대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65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일이었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요한 바오로 1세의 본명은 알비노 루치아니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명을 요한, 바오로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1935년 고향 마을 작은 본당에 보좌 신부로 활동했고 벨루노 대신학교에서 부학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로마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49년 교구 교리교육국 책임자로 사목활동을 하다 1958년 비토리오 베테토 교구 주교로 승품합니다. 1969년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 1973년 추기경에 서임됩니다. 그리고 1978년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1세는 선출된 지 33일 만인 1978년 9월 28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시신은 사망 후 아무런 부검 없이 곧 방부 처리되고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과 관련해 많은 음모설이 나오게 됩니다. 1989년 9월 28일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0년 동안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마르코스는 민중 봉기로 쫓겨난 뒤 하와이에서 향년 72세로 사망합니다. 2차 대전 중 자칭 구국항일투사 그리고 32살의 최연소 하원의원과 상원의장 경력의 젊은 마르코스는 1965년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69년 필리핀 최초의 재선 대통령이 된 마르코스는 첫 번째 임기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강력한 정부와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삼선 금지 조항을 깨고 재집권을 단행하며 부정축제와 정적 암살 방조 등 독재 정권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986년 선거 결과 조작이 불씨가 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한 후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망명 생활 중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재산 문제로 필리핀 국내에 갖가지 민사 사건에 연루됐고 이때를 전후해 악화하기 시작한 지병 심장질환으로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